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던지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폭언을 합니다. 세례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말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또한 8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면서 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또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합니다.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은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이 이러한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죠. 그런데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독한 말과 저주의 말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이고 또 그리고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혈통적이고 전통적인 것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냥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말을 듣고도 웬만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 돌을 들어서 칠만도 하잖아요. 무지막지한 말이에요. 심판과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으러 왔는데 뭐 그런 소리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참 여러 가지 무리들 가운데의 반응을 보이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한 떠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뭐 그 정도 하면은 뭐 들을만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이런 저주의 말을 하였는데 이런 말을 듣고서도 돌로 쳐 죽이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요한의 앞에 나온 무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아, 그러한 말을 듣고도 예? 그들이 떠나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상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에게 독하고도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가 그 정도의 말을 들으면 이를 갈고 분노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함께 삼키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무리들입니다. 10절에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이미 8절에서 말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그냥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의 물음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이제 11절에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의 대답은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례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적인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로 다 천국 백성 되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누는 삶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나타내는 키톤이라는 단어는 이제 기다란 겉옷, 겉옷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겉옷 안에 입는 것이거든요. 팔레스틴 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서 밤의 기온이 떨어지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마티온이라는 이 겉옷을 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키톤은 이 겉옷 안에 입는 옷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옷을 안에 있는 이 키톤과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겉옷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나마 생활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좀 있는 사람, 부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하나 나눠주라는 것이지. 없는 자도 있었거든요. 가난한 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날 같이 홈리스 같은 길거리에서 입을 옷이 없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하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옷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냥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나눔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눔과 베푸는 삶에 인색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회개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주머니 회개부터 해야 할 것이다.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인색한 삶을 그렇게 살면서 구제하거나 나누지 못하면 주머니부터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지금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그 호주 총리에 대한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노숙자에게 돈을 건네는 총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억만장자 총리 4천원 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왜 4천원이었냐 하면은 그 당시 호주 달러 5불을 건넸는데 4,200원에 해당하는 액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론의 물매를 맞으며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노숙자를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 배려심이 있는 총리구나 이렇게 환영을 받았는데 문제의 발단은 그의 손에 왼손에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진으로 찍힌 것이죠. 얼마가 있었냐면은 호주 달러로 5달러짜리가 있었고 20달러짜리가 있었고 50달러짜리 지폐 여러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사진이 찍혔는데 그 중에 가장 적은 액수인 5달러를 건넨 것이죠. 뭐 50달러를 건넸으면 역시 다르다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노숙자에게 건넬 돈이 그 세 지폐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인 5달러짜리를 그렇게 전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이 갑자기 차갑게 이제 식어버린 거예요. 그의 자선 행위는 인색한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사로 제 내용이 적혀 나온 것이죠. 호주 달러로 2억이라는 자산을 소유한 억만장자가 겨우 5달러를 기부했다라고 이제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자 총리는 즉각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그러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인간적인 행위였다. 인간적인 행위였다. 실망시켜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묘면을, 이제 모면한 것이죠, 그 상황을. 이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나눔에 있어서도요, 인색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간적인 행위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도 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첫 번째로 한 말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을 때에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받은 은혜대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세리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때 요한의 대답이 13절에 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고 죄인 취급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한 세 외에도 부당하게 거둬들이는 것이지. 같은 동족들은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의 배만 채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불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리들의 질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불의로 인하여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백성들의 미움과 원망을 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하면 그 열매가 불의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불의로 인하여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의를 통해서 얻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좀 손해가 되더라도 의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뭐 에커드 약국, 뭐 세븐일레븐 편의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합니다. 거대한 체인점을 운영하면 사루는 가게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그 잡지 코너에 조금 성인 남성용 좋지 못한 그러한 성인 잡지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모든 체인점 매장에서 그 잡지들을 다 치우라고 합니다. 그러자 체인점 사장과 중역들이 말합니다. 이러한 잡지는 한 해에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얻는데 그것을 치우라니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잭 에커드는 초지 일관으로 밀어붙입니다. 그 후로 전 매장에서 모든 성인 잡지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어느 날 기자가 이 에커드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금전적인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잡지를 없애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지. 이때 이런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또 이 에커드에게 묻습니다. 잭,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가? 그러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왜 수백만 달러를 던져버리겠는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의로 인해가지고 나의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잭 에커드의 말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하나만이라도 나의 이익보다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불의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의를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군인들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합니다. 군인들도 무리들 가운데의 무리들 특정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무리들 세리들 그리고 이 군인들마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 요한이 대답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였어요. 군인들은 그 당시 자신들의 신분을 남용해서 착취하였던 것이죠. 힘으로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서까지 착취한 것이죠.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임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기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강탈과 거짓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자족함이 없는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감사하는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족한 삶이, 자족함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을 군인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에게 충분히 주어질 때에 풍족할 때에만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자족함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해가지고 배부르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그런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한번 배부르게 한번 뭘 먹어봤으면 좋겠다. 가난하지만은 삼시 세끼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주 벽촌 시골에서 자랐던 얘기를 애들과 집사람한테 하면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같은 그런 때에 살았는데, 저는 간식거리가 산에 올라가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뭐 이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칡뿌리 캐놓는 것, 그리고 옥수수 대 그 끝까지 단물 빨아먹고, 그치? 하루는 기차를 타려면 뭐 십리길을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비둘기호라고 해서 이렇게 타면은 모처럼 나갔더니 아버지가 쭈쭈바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 쭈쭈바를 처음 먹어보는 거라 먹을 줄 몰라가지고 그 비닐 껍질 벗겨야만 되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거 딱 따듬어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서 그냥 계속 빨기만 하고 하니까 뭐 맛이 있어야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어릴 때에 쭈쭈바 하나 처음 그렇게 이제 나들이 가면서 한번 얻어 먹으면서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다가 손님들이 와가지고 10원짜리 하나 주면은 신이 나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먹는 게 뭡니까? 고작 해야 무궁화 풀빵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얀 알사탕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10원 얻었을 때 횡재고 보통 때는 산에 가서 그냥 모든 것이 해결 다 되는 겁니다. 내려올 때는 그냥 시큼해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직불이케 먹고. 이렇게 이제 가난한 때를 이제 지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한번 배부르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먹어도 참 만족했습니다. 만족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어디를 가도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풍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어렵게 지금 산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비교하면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먹는 것이 풍족해졌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는 풍족한가? 자족하며 살고 있는가? 자족함이 없다면 그러한 풍성함 가운데에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함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갑부였던 록펠러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현재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만족하시나요?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뭐 더 이상 돈 벌 것도 없이 만족합니다. 이런 대답해야만 정상인데 천만에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했을 때의 그의 한마디 뭐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있는 것도 풍족한데 만약에 자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감사함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에 자족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우면서 사도 바울처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재 삶의 자족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